구약 성경 593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지 않는 통일된 왕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의 신앙적인 타락으로부터 유발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는 남북으로 왕조가 분열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열왕국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주전 8세기 후반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요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와중에서 오히려 남왕국 유다에서는 제2의 다윗 왕이다 라고 일컬어질 만한 위대한 개혁군주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치세 동안에 아주 과격할 만큼의 열렬한 그런 개혁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의 국가 전반에 걸친 아주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조의 제14대 왕입니다. 그는 주전 729년경부터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 섭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하스가 죽은 주전 715년경에 비로소 친정체제로 들어서서 직접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남왕국 유다의 그 왕권이 변동하는 그 와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결국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이전에도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몇 사람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그리고 22장 열왕기하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은 하나같이 다소 불완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은 참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아주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평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은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영적인 순결과 신앙적 탁월함이 과연 어느 정도로 뛰어난 것인지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당시 팔레스틴 고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주상은 남성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여성신의 상징이었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제거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동안 남북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모든 국가적인 역사와 민족적인 신앙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던 그 질기고 질긴 우상 숭배가 드디어 남왕국 역사 속에서 각성된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철폐되고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역설해 줍니다. 4절 초두에 나온 대로 그 선대의 왕들이 손을 대지 못했던, 누구나 당연시했던 여러 산당들을 다 완전하게 깨뜨려버렸고, 한때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있던 모세의 노뱀마저도 과감하게 부서뜨리게 됩니다. 특히 이 모세의 노뱀을 깨뜨려버린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익숙해진 전통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널리 용납되고 인용되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불법인지 거짓인지 악인지 죄인지조차도 인식되지 않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저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자행되던 모든 숨겨진 보이지 않는 죄악마저도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는, 그래서 조금도 용납치 않으려는 히스기야의 진정한 신앙의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린다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부수고 깨뜨리고 무너뜨릴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만한,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무조건 파괴하고 부서뜨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세상의 악과 거짓을 부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흔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된 인정을 받는 진정한 개혁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일보다도 가장 앞서는 오늘 본문에 속한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적 치적을 5절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의지와 신뢰,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답게 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와 같은 여호와께 대한 견고한 의지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특별히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이 표현 중에 연합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통상 구약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됨을 묘사할 때, 부부의 하나됨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최초로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사건을 기록할 때 처음 쓰여진 이후 이 단어는 그처럼 아주 긴밀한 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표상할 때 쓰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강력하고 구체적이고 깨어난 것인지를 이 단어 하나로 분명하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은 이 모든 사실을 총체적으로 종합하는 의미에서 히스기야야말로 성군 다윗의 복음과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다윗에 못지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통치자의 표준 중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본받고 닮아있는 여호와 앞에서 정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다윗의 복음과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능가하는 충성과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야말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복을 액면 그대로 그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대로 아스르 왕의 억압적인 지배를 떨쳐버리고 블레셋을 정벌해서 영토를 크게 넓힌 이 성공적인 군사적 위협이 바로 이와 같은 히스기야가 누린 복과 그 성공이 다윗의 그것과 정확하게 닮은 것이다 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즉 히스기야가 그의 경건한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된 그리고 얻게 된 군사적인 위협들과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복들은 다윗이 경험했던 군사적 승리와 그가 이룬 현실적인 영광과 그 위협과 밀접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온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물론 북왕국은 말 것도 없고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처럼 다윗이 누렸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누려받는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든다면 오직 성경은 다윗과 히스기야만이 블레셋을 격퇴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삼손 이후에 사사시대 삼손 이후에 그리고 왕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누가 격퇴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블레셋을 퇴치한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합당한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릴 만한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과 히스기야의 경우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진술이 따르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 함께 하신다는 단순한 표현이 놀랍게도 다른 어떤 왕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과 히스기야의 매우 밀접한 신앙의 본을 닮아있는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아주 압축적으로 기술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온전함 그리고 영적인 순종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의 승리와 영광과 형통 그리고 복된 모든 결말들은 말 그대로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에 관한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구체적인 삶으로 구체적인 인생사로 겪어내야만 했고 또한 감내해야만 했던 실제적인 삶과 신앙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경험들이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오른 후에 29년간의 통치를 하는 동안 그의 치세 동안 내내 매우 혼란스럽고 위협적이기만 했던 국내외의 정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선조들이 대대로 누적해온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철저히 분쇄해 나가는 이 작업은 결코 국내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종교적인 모든 문제들은 단순한 국내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언제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종교 문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치 외교적인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소국가들이 강대국의 지배체제에 종속을 받게 되면 약소국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신화됨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종주국의 종교를 무조건 수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를 버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종교와 함께 자기를 지배하는 그 강대국의 종교를 함께 병행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항상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강대국의 경우에도 국제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좀 더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다른 나라의 종교들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효시가 되었던 사건이 솔로몬 왕의 말년에 일어났던 국제적인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솔로몬의 패착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공동체적 신앙의 타락을 촉발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는, 사실 솔로몬의 치세 동안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압도적인 강대국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 즉 자신의 국제적인 세력 기반을 훨씬 더욱더 넓히려는 외교적인 욕심 때문에 주변 이방 국가들과의 정략 결혼을 빈번하게 자행함으로써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함께 들여놓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패망시키는 결정적인 불씨로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 시절의 상황만큼은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가 솔로몬 때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너무도 불리한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솔로몬 때와는 달리 히스기야 당시에는 남왕국 유다가 팔레스틴 지역에서 약소국 중에 하나로 전락해 있었고, 당시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하던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히스기야 선대로부터 즉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그 이후에 여러 왕들도 사실은 이 아수르의 종교와 그 우상들을 받아들여 그것을 섬기는 일만큼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부득이한 그런 과제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착시키는 그런 문제가 더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 왕국에 있어서 아주 최악의 악명 높은 불신앙적인 통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16장 전체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철저히 불신하고 외면한 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아수르의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는 하늘을 찌를 만큼의 높은 믿음과 신뢰를 두었던 매우 실용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16장 7절은 아하스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아수르의 종으로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힘을 다해 우상 숭배를 퇴치하고자 하는 위대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모험주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아수르의 지배를 부인하고 아수르를 향해서 정면으로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극단적인 위험한 모험스러운 그런 결정이었던 것이죠. 이 결과로 인해서 아수르는 즉시 히스기야 왕의 치세 동안 여러 번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왕국 유다는 엄청난 물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히스기야 본인과 모든 백성들 또한 심리적인 영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너무도 위험한 정치 군사적 위기를 계속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권고한 형편에 늘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편드시고 그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기초를 더욱더 든든히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잠시의 고난과 극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갈수록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번영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그처럼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그 당시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영원히 살아 움직일 것만 같았던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야를 몇 번 침공하는 그 과정에서 급속하게 힘이 빠지고 쇠퇴함으로써 결국 패망케 되는 그런 참담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패망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속한 18장과 19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접어두고라도 처음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용단을 내리는 그 상황만 우리가 두고 본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한 히스기야의 선택과 신앙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당시의 객관적인 국제정세를 깡그리 무시하는 현실적인 너무도 명백한 현실적인 세력 판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멸망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자초하고 앞당기는 아주 무모해 보이는 어리석을 정도의 실책이라 할 수밖에 없는 모험주의적인 처신이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현실적인 한계, 그런 분명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었을 히스기야가 과연 그 모든 위험한 상황을 꿰뚫고 그 모든 것에 맞서서 개혁운동을,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킬 힘과 용기를, 그 담력을 가졌던 것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연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다른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092면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이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유다 왕국의 말년에 예레미야가 아주 무서울 정도의 혹독한 심판 그리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16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모의를 획책하고 결국 그 시도를 결행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린 상황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관리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즉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을 예언했었는데 그를 죽인 히스기야는 그때 백성들이 그 미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환기시킴으로써 예레미야를 그 죽음에서 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18절에 끝에 마지막 부분 나오는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의 그 기록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지금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이 바로 미가서를 쓴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미가서 3장 12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표제에서도 그렇고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미가서 전체는 바로 히스기야 시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통틀어서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아주 혹독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히스기야 왕이 범국가적이고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의 개혁운동을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본래 타고난 그런 어떤 영적인 실력이 있었거나 그에게 선천적인 어떤 신앙적인 담력이나 그런 경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 개혁운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와 미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히 남왕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경건한 통치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그 유다 왕국의 현실은 온갖 우상 숭배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그래서 도저히 영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구제불능의 상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구체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미가서 전체의 기록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가서 아까 읽은 3장 12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울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 하는 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뇌물, 돈, 삭, 거의 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돈에 의해서 가진 불법과 불의가 남한국 유다에 꽉 차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서와 미가서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심각한 영적 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 본인조차도 지금 직면해 있는 공동체적인 그 신앙적 위기와 그 영적인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하고 깊은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주 준엄하고도 혹독한 남왕국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찌든 사실상의 우상 숭배일 뿐인 그 남왕국 유다의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적 타락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사회적인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과 불법, 그 공동체 전체의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아주 무섭도록 통렬하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혹독한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미가 선지자는 그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분명하게 주실 것임을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그 경고, 미가가 전했던 그 경고를 직접 받은 당사자였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 한가운데서 우리 또한 미가서 선지자의 그 위험한 경고를 들었다고 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처럼 너무도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례와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이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의 그 두려운 경고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주저했고 머뭇거렸고 자신의 죄악,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의 그 무서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외면하고 묵인했던 그 자세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참되게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과격하고도 과감한 강력한 신앙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물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 있는 자를 무서워하고 권세 있는 그런 세력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그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이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그 특징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독특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자가 가지는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 히스기야가 보였던 이 적절한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흔쾌히 용서하시고 엄중히 예고하셨던 심판을 다시 미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유다 왕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놀라운 정치, 군사,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엄청난 부흥을 맛보도록 큰 은혜의 덤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특징,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죄의 오염을 전혀 겪지 않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까? 예수 믿은 후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자신을 닦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누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고 영적인 실패와 타락과 신앙적인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또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그에게 엄중한 고발과 경고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을 향해 명백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책망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과 형편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비겁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함으로써 순종하는 그런 특별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참된 신자가 가지는 경건의 비밀이 진정한 신앙의 비밀이 이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과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적절하게 즉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신앙, 그리고 온전한 신앙,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즉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패와 신앙적인 그 타락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무책임하게 무기력하게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분투와 그가 누렸던 위대한 하늘의 복들이 충만한,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지혜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떠함이 막힘없이 풍성하게 증언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며 수시로 우리의 영혼의 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바 그 말씀 앞에 즉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남은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히스기야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받았던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려받는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간단 없이 들리는 그 말씀 앞에 늘 기쁨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시 순종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